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굴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굴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공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저희가 읽은 그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을 쫓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궁금해서죠.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되신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안드레가 집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불러 나오는 그러한 전개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다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말씀 사역을 할 때에 늘 곁에서 함께 하면서 그 말씀 사역을 돕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될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간간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고 시간 될 때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전적인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이 쫓아 들어가서 메시아이신가라고 하는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적인 자기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구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고난,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고 싶은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신에게 자기가 구할 것을 구하고 바라는 소망을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케 하는데 그 참여케 하는 것도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뭐 빼앗듯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행하는 그 길에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전적인 사역으로서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청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생애가 어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하여서 한번 설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하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는데 복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쏟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게 뭔가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끌고 나가서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처럼 너희의 민족들, 후손들을 내가 만들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아들 하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원대하고 큰 약속을, 소망을 지금 내게 주셨지만 그 약속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아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없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고 아시죠. 그 사람은 아니다.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여야 된다.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도 지어놨다. 이삭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던 그 75세,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려서야 이제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삭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이 맞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또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조건과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없던 아들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주저없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달려듭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이 아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 내 품에 안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그 일을 행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한 결단과 결심을 이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야곱을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행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다 단점이고 약점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지킬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이 야곱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이 처음에는 속이는 자, 거짓된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자기 이익만을 위한 자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조차도 그를 진심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그러 야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생애는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이 말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다듬어 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묶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자의 생애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너희가 알아서 훈련받고 너희가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겠다. 내가 만들고야 말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이 제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의 생애의 주도권을 주님이 그 손에 쥐게 되셨다는 뜻이죠. 이들은 다 어부입니다. 이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좋은 조건이나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듣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무식한 어부인데 어디서 저런 말씀의 능력이 나왔는가? 라고 의아해하죠. 그런 수준, 그런 부족함, 그런 모자람이 그에게 있었지만 부르셨고 그 생애에 대하여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형편, 환경, 정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더하시고 일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주 앞에 드려서 칭찬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면 우리의 생애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부서를 맡아서 있었는데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에게 부탁을 드리죠. 우리가 교사가 부족합니다. 오셔서 교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분들의 모든 대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고 준비되면 그때 와서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했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가셔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준비된 다음에 오셔서 교사하신 분은 창조 이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거절의 말을 막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잘하실 수 있는 교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 다 준비된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 성도 늘릴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다. 교회 안 나오는 성도 다 전화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표시를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군들을 도입해서 세팅을 하고 나면 부흥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되고 그러한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 잘 챙겨주는 거 좋죠. 또 게으른 것보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고 있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고 내 생애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부르셨고 부르셨으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분의 주도권 하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을 겪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또 고난을 겪는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그리로 보내셔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내 마음에 드는 일들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보통의 기도이고 간구이고 소원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이겠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밀어 넣어서 세우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마음 아파 어떻게 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가서 나를 세우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었으니까 넌 거기서 고난받아라. 눈물을 흘리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널 세웠으니까 넌 거기서 울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꾸시고 야곱의 생애를 바꾸어 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애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는 자리, 고난이 있는 자리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이 묶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과 조건으로 삼으실 것이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입에서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밀어넣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간조한 땅을 지나지만 거기에서 의복과 발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의 구원이나 해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일 테고 그리고 그 마지막과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이죠. 이 편지를 보낼 때쯤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위협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탈자와 또 배교자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격려의 권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어디에 세웠는가 보라. 그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제가 앞에 드린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이 고난을 받는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패하지 않고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외형적으로 고난의 자리이지만 거기서 영광을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견디는 자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시는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이 위협과 이 환난과 이 핍박에서 성도들이 보일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주의 길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내실 그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도권을 잡고 계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의 생애, 우리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분의 손에 묶임으로 그분의 주도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조차도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족한 것들과 또 약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쫓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대단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정황과 또 그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내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